열왕기상 1장 말씀은 긴 세월 왕위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인 솔로몬의 시대가 개막되는 역사적인 전환기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어떤 역사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또 어떤 집단에서나 다 마찬가지인데 권력이 교체되는 전환기에는 늘 사람들의 욕심이 분출하기 마련이고 또 새로운 질서에 유리하게 자리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 입지를 모색하는 과정 속에 각축과 갈등이 불가피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간 무려 이 40년 긴 세월을 재위하면서 이스라엘을 정상 국가의 깃털 위에 든든히 세웠고 중앙 집권제의 왕국으로서의 위상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또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가장 넓은 역사 속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만큼 전성기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구가하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도 세월이 지나고 나이 많아지면서 노쇠하게 되었고 노쇠한 그를 두고 궁중에서는 권력 암투가 벌어지게 되고 차기 왕권을 둔 각축이 왕자들 사이에 벌어지게 되고 이 왕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갈래 권력 집단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복잡한 이 정권 교체기의 혼란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가장 큰 아들이었던 왕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를 비롯한 다윗의 최측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다윗을 찾아가 다윗을 설득합니다. 먼저는 밧세바,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찾아가서 설득하고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의 결심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다윗은 내가 이미 약속했고 공언한 바대로 솔로몬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솔로몬의 즉위식을 즉시 거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과 대표 선지자인 나단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브나냐 장군이 중심이 돼서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즉위식을 기혼샘에 가서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미 왕이 되었다 선언하고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아도니아의 세력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추종했던 모든 세력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 갈 곳으로 가버리고 홀로 아도니아만 남게 되는데 아도니아는 생명의 위기를 느껴서 성막으로 돌아가 제단불을 붙잡고 구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된 솔로몬이 그에게 지은 죄가 없으면 무사하겠으나 지은 죄가 있으면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겠냐라고 말하며 그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전부입니다. 내용의 말씀을 후반부 3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도 함께 생각해 가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또 구약 성경에서 이 솔로몬의 즉위 과정을 길게 설명하는 까닭은 또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아도니아의 반란과 솔로몬의 즉위식 사이에 벌어졌던 국가의 분열상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왕자들이 많았고 나도 혹시 후계자가 될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권 교체기에 다윗이 노쇠했을 때 이런 혼란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성이 극적으로 양분되어서 아도니아를 따르는 세력과 이 솔로몬을 따르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팽팽한 기세를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도 다윗이 건재하고 있고 그의 의식이 총명하고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자기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 장악력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여기에 대해서 다단 선지자를 비롯한 또 일부 세력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격을 가하는 이런 혼란성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도니아는 그가 남아있는 다윗 아들 중에 장자라는 유리한 고지, 그리고 다윗 왕국이 다윗의 왕권이 출발할 때보다 1등 공신으로 누구나 공인했던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고, 또 유명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역시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군부의 세력이나 또 제사장들의 세력이나 또 자기가 이미 가장 장자였던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모든 왕자들의 지지를 받아냈던 이런 모든 점들이 아도니아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권력이 나누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지역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천도가 난 다음에 출생한 예루살렘 태생인 것에 비해서 아도니아는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이 처음 왕권을 장악했을 때 그때부터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인맥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요압이나 또는 제사장 아비아들에는 모두가 다 이 옛날 헤브론 시절부터 함께했던, 쉽게 말하면 구파에 속하는 헤브론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다윗을 따랐던 나단 선지자나 사독 제사장 같은 분들은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다음에 이곳에 다윗의 권력에 합류한 사람들이고, 솔로몬 역시 예루살렘 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해석을 하신 분들은 이 권력의 양분 현상이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로 나누어져 있는 지역적인 대결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보는 것은 이 두 진영 사이의 이념적인 차이였습니다. 헤브론파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룹들이었고 다소 폐쇄적인, 지나치게 유대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가 하면, 솔로몬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국제적인 감각을 두루 갖춘, 외형을 넓혀 나가려 했던 다소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솔로몬파에 속했었다고 보아서 이 개방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사이의 대결이 이 솔로몬파와 아도니아파의 대결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는 사람은 여기 열왕기상 1장에 아도니아를 처음 소개할 때 그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학기세 아들이었다라고 그 모계를 강조합니다. 다윗에게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학기시라는 부인의 아들이 아도니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곧바로 이어서 바세바를 등장시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등장시킵니다. 이런 내용의 구조는 이 알력이, 이 갈등의 뒷면에 핫깃과 이 바세바의 대결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두 왕비 사이의 권력을 둔 암투와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간절함이 이 갈등의 또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도니아와 다윗의 권력을 향한 집념, 그리고 예루살렘파와 옛날 헤브론파 사이의 대결, 그리고 개방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의 인연적인 갈등, 그리고 학깃과 바세바라고 하는 두 왕비 사이의 권력을 향한 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이 것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 갈등과 양분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원래 이런 요소들은 어느 집단에서나 다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다 이렇게 두 왕이 즉위식을 동시에 한 날에 거행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에는 처음 생겼던 작은 갈등의 틈을 처음부터 잘 메꾸어서 수습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던 것이 일이 점점 커져서 이 지경까지 갔다라고 보아야 옳습니다. 다윗의 생각으로는 감히 자신이 없던 입장을 밝히고 자신이 추진하는 후계자 계승에 대한 확실한 처방을 내리고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감히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후계자 지명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을 방치해 두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런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겼던 어떤 작은 틈, 세상을 향한 작은 관심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가라지가 자라나듯이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생각이 나누어지게 만드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생겨나는 작은 갈등이나 악한 가라지 씨앗들을 처음부터 잘 다스릴 줄 아는 담대함과 지혜를 가지셔서 시험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처방할 줄 아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생각하게 될 부분은 이 어려운 국민에서 나단과 바세바의 활약으로 드디어 다윗이 솔로몬이 내 후계자다 하고 공식적인 발표에 이르게 되는 장면인데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그 지지자들과 함께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가지고 온 음식들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다윗궁에서는 긴박한 역사 장면이 진행되게 됩니다. 가장 앞장선 사람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우리 나단 선지자를 잘 기억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불륜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책망하면서 다윗의 통절한 회개를 이끌어내었던 선지자가 나단이었기 때문에 우리 나단 선지자가 좌면 우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을 주었던 올곧은 선지자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이 어려운 국면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나단은 제일 먼저 바세바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일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지금 즉시 궁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서 일이 이렇게 되어서 알려드리고 다윗의 결심을 촉구하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권고합니다. 이 권고를 듣고 바세바가 왕궁으로 들어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세바는 다윗을 만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다윗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공표를 했는데 이제 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왕께서는 알지도 못하고 계시니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다윗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는 매우 지혜롭고 집요한 사람이어서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만날 때 다윗을 부르면서 내 주 왕이여 그렇게 호칭합니다. 아무리 전제 군주국가 시절이긴 하여서도 왕비가 왕에게 내 주 왕이여 그렇게 부르는 건 흔치 않습니다. 또 자기를 가리켜서 계집종으로 호칭합니다. 다윗은 극상의 존재로 칭호하면서 자기는 극히 비천한 사람으로 낮추는 겸손한 몸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만약 이 상태를 방치해서 아도니아가 정말 왕이 되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이제 숙청될 것이 뻔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다윗에게 다그치게 됩니다. 바세바로스는 자기를 낮추고 다윗을 높이면서 동시에 이 역사가 진행됐을 경우에 닥쳐올 솔로몬과 자기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전망하면서 다윗의 동정심을 끌어내고 사태 심각성을 다윗이 깨닫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그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바세바가 나간 다음에 다시 솔로몬을 이 다윗을 찾아간 사람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바세바는 다윗에게 이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했던 것에 비해서 나단 선지자는 훨씬 더 과격하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주 왕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합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왕께서 허락하신 일이냐, 지시하신 일이냐. 물론 그렇게 누구를 세우든지 결정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왕에게 그 권력이 있는 것이지만 왜 그 사실을 가장 믿고 신뢰했던 나에게조차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일을 진행했느냐라고 다윗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 말로 다가갑니다. 사실 전제 군주 국가에서 신하가 왕에게 이런 식으로 다그치고 항의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감히 그 시절 신하가 왕에게 왜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일을 했냐고 그렇게 다그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자기에게 사전 결재를 받고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묻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역에 가까운 발언일 수도 있고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나단 선지자는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다윗의 묵인하에게나 다윗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게 아닌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태 심각성을 다시 일깨우면서 당신 왕이신 당신의 허락도 없이 이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이것을 그냥 방치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의 결심을 촉구해가는 그런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6절에서 자기와 솔로몬을 칭하면서 주의 종이라는 말로 말합니다. 왕의 종 나, 왕의 종 솔로몬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 누구 장군 누구 그렇게 호칭하면서 자기를 말할 때 왕의 종인 나 아들 솔로몬을 말할 때 왕의 종인 솔로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 안에 많은 신하들이 있고 많은 왕자들이 있지만 가장 다윗에게 충성하고 가장 다윗의 측근이고 가장 다윗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충신 중의 충신이 이 자기 나단과 솔로몬 이외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로 보이게 됩니다. 가장 깊은 신뢰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이고 또 솔로몬인데 우리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라의 미래의 권력을 책임질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간절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신속하게 새로운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하는데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다윗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야 아들 번하냐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의 왕 앞에 이른지라 했습니다.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독이라는 대제사장 그리고 나단 선지자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번하야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세 사람을 부른 건 이 세 사람이 나머지 이 아도니아 편에 가버렸던 요압 왕이나 요압 장군이나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남아있는 신하들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등망 있는 세 사람을 불러서 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큰 일을 맡기게 되는데,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이고 한 사람은 군부를 책임진 실세였습니다. 이 사독은 그 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대단히 신앙적인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사두개파라는 게 나오죠. 이 제사장파를 사두개파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사두개파의 근원되는 조상이 바로 이 사독이었습니다. 사독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들, 그들을 가리켜 사두개파라 이름 지었을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 중에 가장 탁월한 지도력과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독이 솔로몬 편에 가담하면서 굉장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번하야는 그 아버지가 다윗의 출발 때부터 함께하면서 측근으로 보좌했던 장수였는데, 그 뒤를 이어서 아들까지 이 다윗의 계열에 서서 나중에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군사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다윗이 적이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 격변하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다윗이 앞에 1장 1절 말씀에서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서 거동하기조차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과정 속에 보면 두 가지 뜻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가지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29절 30절 또는 48절 등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신앙 고백을 이 역사적인 과정을 전개하면서 드러내 보이게 되는데,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게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은 지나간 날 자기 삶의 파란곡절 많았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지키셔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과,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자 세울 것을 하나님께 맹세했으니 하나님께 맹세한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후계자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과로 이 일을 논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압과 같은 인물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처음 그 헤브론에서 권력을 장악했을 때, 처음 왕이 됐을 때 30살 어린 나이에 그 왕이 됐을 때부터 측근에서 측근 중에 측근으로 끝까지 보필하면서 오늘까지 온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기 때문에 그와 노선을 달리한다는 것이 다윗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도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1장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단 한 가지도 자라면서 지금까지 그 아들에 대해서는 책망할 말이 없을 만큼 좋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잘생긴 용모에다가 아버지가 나무라고 책망할 것이 없어서 한 번도 그에게 나쁜 말로, 섭섭한 말로 그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나무란 적이 없을 만큼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아들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자기 친형이었던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온통 나라를 뒤집어 놓을 때에도 끝까지 자기 친형보다는 아버지를 선택하고 아버지 곁에 서서 아버지를 보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아들이었죠. 그런 인간적인 그런 좋은 관계들이 요압과도 있었고 자기 아들 아도니아와도 있었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갈 때 끝까지 그를 보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인연, 개인적인 관계, 지나가늘의 공과를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지켜나가고자는 신앙적인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이 일을 결정해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직무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노쇠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나이 70은 그리 노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나이이지만 이 당시는 나이 70이 굉장히 상노인에 해당하는 연세 나이였죠. 이미 노쇠해서 거동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다는 것 1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게 전력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곧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죠.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의사를 밝혀서 혼란을 잠재웁니다. 신하들이 일부에서는 왕이 아도니아를 인준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일부에서는 아니다라고 솔로몬이 됐다는 주장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복잡한 관계를 다 떠나서 자신이 마음에 결정한 바대로 누구다라고 솔로몬이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서 일반 백성들의 혼란한 상태를 정돈해 줍니다. 그리고 즉시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하면서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첫째 지시하는 것이 자기 노세에 솔로몬을 태우고 가라. 노새라는 동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하찮은 동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새가 예루살렘과 같은 산악지형에서는 참 이용하기 편리한 동물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노새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수입품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동물의 잡종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동물들을 모을 때 다른 종류의 동물들 한 우리에 모아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잡종이 생긴다는 거죠. 노새는 낳았는 것처럼 나귀와 순나귀와 암마를 사이에 세워난 이 잡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같은 산악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동수단이에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이 노새를 왕이 행차할 때마다 타고 다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캐딜락 같은 승용차처럼 그렇게 사용하던 왕의 전용 동물입니다. 그게 태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를 탔다 그 말은 이미 권력이 그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표하는 것과 같죠. 둘째는 기온샘으로 가서 즉위식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아주 맑은 물이 많이 솟아나오는 샘물인데 이 샘물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생겼을 때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 기온샘을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던 겁니다. 어떻게 기온 샘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를 두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자 틈을 팝니다. 이 기온 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서쪽 언덕 아래에 있는 우리 신약성경 실로암 못이라고 알려진 그곳까지 물이 흘러가서 이 기온 샘의 샘물이 바깥으로 적군에게 한 방울도 나가지 않게 그렇게 기온 샘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만큼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명줄과 같은 곳이 이 기온샘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초기부터 기온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기가 우리 생명의 젖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신성한 장소처럼 여겼습니다. 중요한 행사를 기온샘에서 많이 거행했죠. 거기에 가서 즉위식을 거행하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 이 즉위식을 거행하는 것을 알게 하는 행동이죠. 굉장히 공표하고 어떤 의미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즉위식이 끝나거든 모든 백성들이 다 솔로몬 왕 만세하고 만세수를 하소서라고 만세 부르게 하라고 시킵니다. 이 만세수를 부르는 것은 만세를 부르는 충성에 대한 서약과 맹세입니다. 우리가 새 왕인 솔로몬께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을 온 백성이 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은 노세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마지막 책임이 든든한 후계자를 세워서 왕국을 견고하게 만드는 여기에 인생의 마지막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빨리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는가 하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즉위식을 거행하게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임직해 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의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 보이고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시간과 틈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 일을 시행해서 왕국의 혼란을 잠재우는 마지막까지 자기 직무에 성실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통해서 인간적인 여러 관계가 복잡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대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일을 결정하게 되고 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으로 자기의 마지막 책임을 잘 수행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 노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드디어 왕으로 임직을 하고 즉위를 하게 되고 그에 도전했던 아도니아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구명을 호소하다가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조치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엉뚱한 요구를 했다가 처형되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밝혀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솔로몬이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윗에 의해서 지명되고 국가의 대표 중심들이라 할 수 있는 대표 선지자, 대표 제사장, 대표 군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옹립되는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권력을 물려받은 정통성을 지닌 왕이라는 것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임명하신 정통성 있는 유다 왕국의 왕이다.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이 기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 역사에서는 사람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무슨 경쟁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즉위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역사적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역사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결론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솔로몬 역사의 시작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만장했던 40년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시대가 개막되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